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은 사회로 나가기 전에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잠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몸 전체에 대한 건강검진도 진행하는데요. 이상이 있으면 치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 항목 중에는 구강검진이 포함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탈북민들의 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5년간 탈북민 8,400명을 검진한 결과 3천여 명,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치아의 일부가 없어서 인공적으로 치아를 만들어주는 보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건 환경이 열악한 북한에서 이가 아파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여전히 그러실 텐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오복 중 하나가 튼튼한 치아를 갖는 거죠. 이가 아파서 먹기조차 힘들면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데요. 그래서 이 치아의 건강은 만복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치아는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조언합니다. 칫솔질만 잘해도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 3번 이상 정성 들여 이를 닦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탈북민 정하늘 씨와 함께 한국인들의 치아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첫 곡, 박혜경의 노래입니다. 주문을 걸어. 내가 본 한국. 탈북민들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도 탈북민 정하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옷이 두꺼워졌어요.
네, 맞아요. 요새 얇은 옷을 입으면 감기가 들 것 같아가지고 네.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편입니다.
네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그 하늘 씨 영상을 제가 봤어요. 네. 족발. 그 돼지발 쪽을 삶은 거를 드시는 그 영상이었는데 네.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그 치아가 정말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네. 실제로 좀 치아 건강이 좋은 편인가요?
제 치아가 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네. 오른쪽은 네. 그 북한군에 있을 때 그 군생활하면서 밥 먹다가 돌을 잘못 씹어가지고. 치아가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이 깨졌다고요? 완전히?
그렇죠. 그 깨진 그 부분에 네. 계속 잘 닦아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또 못하다 보니까.
또 관리를 못해주니까 충치가 생겨가지고 지금 오른쪽은 아예 쓰지 못하고 왼쪽으로만 어머. 음식물을 씹습니다.
어머 세상에. 네. 아니 이렇게 젊은 분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한다니. 네.
아 슬퍼요. 굉장히 슬픕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진짜 북한에서는 밥에 돌이 참 많죠.
맞아요. 그 맹장에도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돌을 워낙 많이 먹다 네. 보니까 맞아요. 저희 집 식구 중에서도 맹장 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저는 다행히 안 떼냈습니다.
그랬군요. 그 왜 그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복을 그쵸. 타고나면 인생이 행복하다 있는데 그 오복 중에 하나가 이가 튼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오늘 하늘 씨와 함께 치아도 안 좋다는 하늘 씨와 함께 네. 치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분들 중에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소에 이렇게 이가 안 좋은데 좀 관리는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저는 뭐 그 돌도 막 씹어먹는 제 치아여가지고 저는 네.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여기 이쪽 사람들이 정말 이 치아 관리를 잘하고 네. 하루에 세 번씩 양치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거 야 양치는 아침에 한 번 하면 끝이 아닌가?
잘 때는 안 하셨던 거예요, 북한에서?
예, 북한에서는 안 했습니다.
아.
예, 어릴 적에 아버지 엄마가 네. 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뭐 딱히 아침 하루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정말 어렸으니까.
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관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최근에. 네. 이빨이 정말 딱 아프고 나니까. 네네. 그때부터 열심히 잘 닦고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그렇죠. 원래 근데 좀 아프기 전에 잘 닦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를 잘 닦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 뭐 이에 좋은 치약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떤 치약 쓰세요?
저는 뭐 선물을 받아가지고 네. 집에 치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걸 치약 네. 장사할 정도로 많아가지고 떨어질 새가 없어가지고 뭐 그냥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치약이나 뭐 비누나 이런 거는 맞아요. 선물로 참 많이 들어와서
네. 샴푸라든가 아, 린스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안 사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를 잘 안 닦았다라고 했는데 네. 하늘 씨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 대부분 그런가요?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면은 그 학교 때는 각자 뭐 집에서 사니까 생활을 하니까 네네.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보통 학교에 와서는 점심에 여기서는 뭐 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런 게 없었고 군대에 나오니까 군대에서도 아침에 한 번씩만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칫솔 치약은 좀 제대로 잘 보급이 되나요?
아, 그럼요. 다른 건 다 안 나와도 치약 칫솔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럼 다들 좀 열심히 닦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씩은 잘 닦고요. 무조건 닦고.
네네.
그리고 점심 저녁은 그냥 안 닦고 그냥 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 이가 북한에서부터 굉장히 좀 안 좋아진 상태로 왔어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와서 치과 치료는 좀 받아보셨어요?
아, 한국에 와서 저는 치과 치료 처음에 왔을 때 진료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 딱히 치료는 안 받았었고 나중에 그 스케일링 같은 걸 자주 몇 번 받았었는데
네, 스케일링이 뭔지도 좀 설명을
아, 스케일링이 그 치아를 깨끗해 만들어주는
네, 맞아요.
이빨 청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빨 청소?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이를 닦긴 닦지만 칫솔로 아무리 닦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묵은 때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이빨 짬이나 이렇게 끼는데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다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게
그 네.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돌 같은 게 끼거든요. 딱딱한 게. 그걸 네네. 치석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도 다 떼내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피도 네. 막 나오고.
돌이라고 하니까 진짜 돌이 끼는 것처럼
네.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게.
아 근데 약간 그게 그 묵은 때가 딱딱하게 굳는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치석이라고 하나 그렇게 부르는데 그걸 근데 저는 처음에는 뭐 스케일링은 딱 무료로 해주거든요. 돈도 네. 안 내고 그리고 한 번은 친한 친구랑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그 친구가 교정을 받고 있었어요.
이 교정.
네, 네. 치아 교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몇백만 원을 내면서 받는 치아 교정이라서 저한테 친구 같이 왔는데. 친구 뭐 받고 싶으면 스케일링 공짜로 해주겠다고 해서 한번 그렇게 받았던 게 되게 기억에 남네요.
아 예.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요. 국민 1인당 치과 의사의 진료를 받은 연간 횟수가 1인당 연 2회로 전 세계에서 3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2위가 네덜란드로 1인당 1년에 한 2.5회 정도 치과 치료를 받고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통 1인당 평균적으로 3.2회 정도, 3번 이상, 3번 정도는 치과 치료를 받는다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동네에 치과 병원이 참 많지 않나요?
아, 그렇죠. 치과, 저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게 잘 되나 싶기도 하고
잘 되나?
운영이 되는 게 좀 신기해요. 동네 방네 그냥 다 네. 붙어있고 신기했습니다. 아이러니했던 기억이 있어요.
북한은 보통 다 종합병원이어가지고
맞아요.
그 종합병원에 뭐 치과, 뭐 내과 이런 식으로 과가 나눠져 있지만 한국은 동네에 이렇게 치과만 보는 뭐 작은 병원, 뭐 내과만 보는 작은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병원을 방문했던 경험이 그 치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시설이 어떤 걸로도 그 관리를 받았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충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충치 치료라고 하면 이가 안쪽에 썩은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 썩은 거를 다 제거하고 네. 그 위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덧 이렇게 입혀주는.
이빨을 우리가 북한에서는 원래는 금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금이나 은으로 덧대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다른 치아 그 비슷한 이빨 비슷한 그 성분으로 이렇게
네,
덧대주는
재료로. 네.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 충치 치료인데 와 정작 가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뭔가 제 몸에 이렇게 칼이 들어오고 바늘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가지고 치료 받으러 갔었다가 예약까지 다 해놨다가 안 네. 갔었어요. 예, 네. 저는 근데 그때까지도 네. 이렇게 막 그렇게 아프다라는 걸 별로 못 느껴가지고 근데 점점 음식 씹을 때마다 막 시큰거려가지고 네. 그때 그 뒤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 좀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럼 제대로 된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네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스케일링밖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치과에 대해서 북한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기에는 자격을 못 갖추셨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잘 받고 나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래도 스케일링을 치과에 가서 받았으니까 그 병원 네.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실 수는 있죠.
아 그럼요. 병원에 일단 가면 뭐 북한의 큰 종합병원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정말 작은 그냥 건물 이렇게 네. 2층이라고 하면 네. 그 한 개 층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네. 방 몇 칸짜리 병원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뭐 로비라고 해서 복도 큰 복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통 접수를 받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 순서가 되면 의사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면 기구가 있어요.
네.
그 아마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기억이 났던 게 북한의 그 교과서에 병원에 오시오라는 그게 되게 유명한 아마 북한의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 다 알 거예요. 거기에서 뭐 북한의 그 김정일인가 그 외국의 유명한 그 기계들을 자기가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걸 인민들한테 나눠줬다라는 그게 되게 아직도 내리에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그때 사진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한국의 그런 뭐 더 좋은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처음에 그걸 스케일링 받을 때 이 치아 청소를 할 때 네. 되게 좀 망감이 교차했었어요.
약간 걸... 장군님이나 받을 만한 선물 같은 기계들이 그냥 동네 병원에 흔하게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걸 과연 치료 받으면 얼마 정도의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될까?
돈이 많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네, 그런 걱정은 좀 됐었죠. 그래서 뭐 그리고 거기서 들어갔는데 그 보통 기계 안에 그게 다 했어요. 이거 기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침대 비슷한 거기에 기계가 달려 있어가지고 편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입만 벌리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기계가 들어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입을 벌리고 있다 보니까 입안에 침이 막 고이잖아요.
네네.
침이 고이고 근데 그걸 뭔가 기계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침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물도 막 나오는데 그걸 기계로 다 빨아내요.
맞아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게.
네.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다 기계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바로 물을 넣어가지고 입안에서 양치를 해서 이렇게 바로 배수되는 그런 기계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뭐 다 됐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돈이 안 나왔어요 솔직히 그때.
아 돈이 그때 친구 따라가가지고 예. 예, 그냥 무료로
받았었고 예. 그래서 이런 걸 다 공짜로 하는구나라는
네,
게
다 공짜는 아니지만 네, 네. 대신 친구가 좀 돈을 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많은 돈을 낸 치료를 받다 보니까 옆에서 공짜로 받게 됐었네요. 아 이게 한국은 지금 치과 병원에 딱 가게 되면은 좀 사람이 감동되는 부분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과는 아까 하은 씨도 얘기한 것처럼 좀 겁을 먹고 가게 되는 병원인 것 같아요. 좀 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병원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그리고 뭔가 이렇게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 전체적으로 이 입안과 관련된 치료를 하는 병원처럼 확실히 깨끗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거 찍는 걸 뭐라고 하나요? 이거 CT 찍는다 그러잖아요. 투시해가지고 안에 찍는 그 레이저로
네, 엑스레이는 아닌 것
같고 엑스레이는 아니고 그걸 뭐라고 전문 용어가 북한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지만 아무튼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찍어요. 이거 네. 입안 이빨 전체를 찍어가지고 이빨 전체를 다 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고 치료가 어떤 치료할 건지를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빨을 이렇게 치료하러 겁먹고 갔지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아프지 않게 잘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 시작하기 전에 하나원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 하나원 때 어른들이 가장 먼저 받는 치료가 치과 치료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른들이 좀 북한에서부터 이빨 관리가 안 돼가지고 틀니를 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혹시 아늘 씨는 하나원에 있을 때 그런 분들 못 보셨어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치과 치료를 많이 받고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북한에서 이렇게 틀니 같은 걸 그 저희 아버지도 하셨고,
아, 예.
저희 할아버지도 하셨는데
네.
그걸 보면 되게 저는 그게 신기했었어요. 막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신기해가지고.
네.
그거 갖고 막 장난을 쳤는데, 뭐 여기 와봤더니 그 처음에는 그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딱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네,
밥 먹고 나서.
네네.
그래서 뭐 그때는 이미 성인이 됐으니까 아 저게 뭐 위생적으로 어떻게 안 좋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올 때쯤에는 그게 넣었다 뺐다 하는 틀리가 아니라 치아를 이렇게 다 고정된 자기의 그
임플란트요?
예, 임플란트라는 아. 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임플란트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네.
북한에서는 이가 한두 개만 안 좋아도 그 이빨을 다 빼가지고 틀니를 해서, 이 틀니를 하게 되면 진짜 음식을 잘 씹는 힘도 약해지기도 하고 음식 맛도 제대로 못 느끼고 여러 가지로 안 좋게 되는데, 그 틀니를 다 해버려가지고 한국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이빨만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거기 잇몸에다가 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게 임플란트라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해서 정말 이렇게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북한에선 틀리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전체 임플란트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마른 오징어도 씹어 먹을 수 있고,
와, 그래요?
네, 소갈비도 그냥 와저와저 씹어 먹을 수 있다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가 건강한 게 정말 건강과도 직결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 예, 필요한데, 가끔 북한에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가 한두 개가 안 좋은데 뭐 틀리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를 다 뽑아버리지 말고 예, 좀 그 안 좋은 이빨만 좀 치료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치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치아는 그 좀 아프기 전에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늘씨가 좀 북한 동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뭐 저도 치아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방법은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네.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칫솔질을 잘 하는 법은 너무 이렇게 거칠게 하지 않고 살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닦기, 이걸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옆으로
칫솔질은 옆으로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여기를 왔는데 위 옆으로도 하고 위아래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뭐 5번이면 10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네.
아 건강한 그 양치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또
예.
혓바닥도 꼭 닦고, 그리고 치실이라고 해서
네.
그 이빨 쑤시개가 아니라
네.
아 치실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해서 그 아, 사이를 이렇게 좀 관리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칫솔모가 많이 벌어진, 그러니까 좀 낡은 그런 거는 새 칫솔로 좀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칫솔은 한국에서는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네. 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생각보다 오래 쓰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칫솔을 잘 관리해야 돼요. 칫솔에 병균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칫솔로 또 닦으면 그게 또 잇몸 건강을 악화시키니까 한국에서는 그 칫솔을 소독할 수 있는 기계들도 위생실에 이렇게 비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려우니까 칫솔을 잘 씻어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낮에는 햇빛에다가 소독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고, 그것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333 법칙 아세요?
그게 어떤 거죠?
밥 먹은 3분 안에
아~
네 그리고 3분 동안 그리고 하루 3번 이렇게
아~
닦으면 그래도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해주신 얘기 잘 기억하셔서 최대한 치아 건강을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하늘 씨와 함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늘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cm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애상.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죠. 지난 시간부터 영국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영국의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영국에서 인류 역사에 남긴 큰 발자취 두 가지 소개를 했었는데 민주주의 혁명은 조금 자세히 설명했는데 산업혁명은 시간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 조금 더 소개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네.
특히 왜 하필이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을까? 또 하나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이유 뭔가요?
사실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이 일하지 않고 또는 동물이 일하지 않고 기계가 이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산력이 급격히 발전한 건데 근데 이건 뭐 하루아침에 사실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유럽이 꾸준히 발전을 해요. 이걸 이제 근대화라고도 역사학자들은 네. 얘기하는데 이것이 배경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배경으로 유럽의 근대화를 배경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르네상스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북한 동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이것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혹시 북에 있었을 때 르네상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국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네.
이제 북한 주민들 가운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막 오는 프로그램들 보다가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혹 계시는데 이 르네상스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어려운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프랑스어 또는 뭐 이탈리아어 이런 쪽에 이 르네상스라고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대 문화를 살려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뭐 이런 운동이에요. 사상, 문학, 미술, 건축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운동이 펼쳐졌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5세기쯤 로마 제국이 몰락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중세시대가 열려요.
네.
근데 아마 중세시대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를 수 있지만 이 중세시대는 거의 신의 이름으로 종교, 기독교 특히 이거 빼고는 어떤 문학도 어떤 사상도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말기 사람들은 이 중세시대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야만의 시대다. 특히 인간성이 말살된 시대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암흑의 시대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죄악과 너무 엄격한 규율 이런 게 막 적용되면서 인간이 자유롭고 뭔가 이런 게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야만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극복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이 중세 시대가 열리기 바로 직전 고대 로마나 그리스 시대 그때는 참 화려하고 찬란했었다 문명이.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화를 되살리자. 그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게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운동 때문에 유럽은 정치적 민주화도 일어나고요. 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는 인간의 이성도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학문과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과학이라든가 기술도 그때부터 막 융성하기 시작하거든요. 몇백 년 동안.
네.
근데 이건 이탈리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시작됐게 됐는데 그럼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
네.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영국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7세기 후반 명예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국왕이 막 절대 권력을 못 이루는 휘두르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새로운 세력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유. 그다음에 뭐 그런 시장이나 이런 데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대요. 또 그들이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도 발전시키고 기계도 만들 수 있고 공장도 세울 수 있는
네.
이른바 산업혁명의 자양분을 갖고 있던 세력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게 영국이 가장 나았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풍부한 노동력이 당시 영국에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기기관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공장이 영국에 조금씩 있었고요.
네.
이렇게 큰 공장에서 다량으로 물건을 만들려면 노동자들이 꼭 필요한데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백년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또 흑사병 때문에 유럽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집도 땅도 잃은 많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이게 영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서 일할 사람들이 영국에는 넘쳐났던 거예요. 런던에 가면.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도 영국에 풍부했던 거죠. 런던에.
이게 두 번째 정말 이유가 중요하군요.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유는요?
세 번째는 풍부한 지하 자원.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계를 움직이는 이 동력이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라 석탄과 같은 자원으로 이 동력을 얻는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국은 당시 증기기관이라든가 기계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철광석이 영국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석탄도 영국에는 굉장히 풍부하게 매장돼 있었던 거죠. 이것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을 듣다 보니 좀 북한을 돌아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네. 지하자원 얘기도 나왔는데 북한에도 뭐 석탄을 비롯해 지하자원이 꽤 많이 묻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또 노동력도 젊은 노동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를 원하는 정치 세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되네요.
이걸 뭐 단순 대입하기는 쉽지 네.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북한도 그러면 이렇게 비약적인 혁명처럼 경제가 발전하려면 노동력. 이건 좀 풍부한 것 같잖아요.
네.
대단히 교육받은 젊은 인력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원, 북한이 자원이 석유는 좀 안 나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꽤 풍부해요.
맞습니다.
뭐 어쨌든
네.
석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자유로운 시장,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철학을 가진 정치 세력이 있느냐?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없네요.
네, 이게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갖춰만 진다면
네.
북한 사회도 그야말로 새로운 산업혁명과 비슷한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지도부만 네. 바뀌면 뭐 만사천리로 해결될 일들이 꽤 있네요.
사실 네. 북한과 매우 닮아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보자는 거예요. 중국과 베트남도 나머지는 다 갖췄는데
네.
결국 정치 세력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정치 세력이 특히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개혁하자.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쵸,
잘 사는
그쵸.
게 진짜 사회주의다. 이렇게
네.
철학을 바꾸는 순간 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과 철천지 원수로 싸웠지만 중요한 건 발전이다.
그렇죠.
발전을 위해서 미국과 손잡는 게 필요하다? 그럼 과감히 문을 열고 미국과도
네.
손잡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인민이 중요하니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네.
베트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산업혁명이 영국에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뭐 영국 자체적으로는 산업혁명 때문에 생산력이 엄청 발전하다 보니까 부자 나라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제국을 넓혀가고 넓혀가는데 오죽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이 생겼잖아요.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땅이 너무 넓어서. 영국 땅에 해가 늘 떠 있어요. 영국
그러니까
땅에는.
이게 네.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영국 땅이 그렇게 넓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고
네.
본토는 좁지만
네.
영국이 넓힌 그 막대한 제국을 보면 굉장히 네. 크죠. 이제 그것도 산업혁명이 그런 제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힘이 되어줬다 이런 거고요.
네.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이 영국이 뭐 제국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업혁명 때문에 전 세계 인류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아, 영국에 의해서 전 세계의 생활이.
그렇죠. 전 세계 인류의 생활이 달라져.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전까지, 산업혁명 시대 전까지 인류는 그냥 농업 시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90% 넘는 사람이 농사지어서 생활하고 먹고 살아요.
네.
생명을 유지하는 시대.
네네.
근데 이때부터 드디어 공업 중심 사회, 산업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로 살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이 바뀌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이 공장이라든가 기계에 맞추어서 규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제도도 달라지고 교육 내용도 달라집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전까지는 교육을 특수한 사람들만 받았어요.
아,
귀족들만.
네.
근데 앞으로는 이 산업사회 시대가 되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노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에 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와, 이게 산업혁명과 교육이 연결된다.
그럼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예요. 아. 인류에게는 엄청난 진보인데
그렇군요.
귀족만 교육받던 시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받는 대중교육의 시대로 옮겨집니다. 이것도 산업혁명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 수학, 과학 이런 것들 다 일반인들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시간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문명이 시작됩니다.
아.
아침에 모두 같이 출근하거나
네.
같이 학교에 가야 돼요.
어.
등교할 때도 대략 거의 비슷한 시간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모임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와, 근데 이게 너무 지금은 당연한 거라고
너무
생각하고
당연하죠.
있는 건데.
그전에는 그럴 필요 없었고요. 대충 했으면 어림짐작으로 밭에 가서 일하면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해 지면 만납시다. 네. 뭐 이렇게 했겠네요.
중천에 해 뜨면 일하면 돼요. 근데 중천이 어딘지 사람마다
그쵸,
다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어떤 사람은 5시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네.
8시에 일어나서 네. 일하는 사람.
맞아요. 엄마가 늘 해가 중천이다 이러면 에이 무슨 중천에 이제 떴네 이러고
그리고 그랬는데. 일 그만둘 때도 어떤 사람은 4시쯤이면 어두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진짜 7시, 8시 어둑어둑해져야 집에 가는 사람,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거네요.
산업사회에서는 매우 정확하게 시계를 재서 아주 정확한 시간대에 일을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는 이런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진짜 문명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요, 한 사람이 마을에서 태어나잖아요.
네.
평생 그 마을에서 죽습니다. 일하다가
네.
평생 살다 죽어요.
네네.
멀리 가봐야 그 옆 동네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자기 옆 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 차례 갈 수도 있고요. 평생을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완전히 다른 대륙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하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진짜 한마디로 인류가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잘 살게 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금방 네. 사실상 문명의 변화로까지 큰 변화가 인류에게 생겼다고 했지만
네.
그 변화를 한마디로 응축하자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인류는 늘 가난했고 늘 굶주림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네.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굶주린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되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인류의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도 이제는 귀족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보고 즐기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오페라 극장에 진짜 극소수의 귀족들만 가서 문화 예술을 즐겼는데 TV 같은 게 이제 집집마다 다 놓여져 가지고 거기서 노래도 듣고 영화도 보면서 울고 웃고 즐기는 그런 대중 문화의 시대도 열리게 됩니다.
네. 뭐 사는데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최고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관심 갖는 것은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죽었어요.
아...
특히 애나타 죽기도 하고 과다출혈로
네네네.
전염병이 생기면 왜 생기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네.
이랬는데 산업혁명으로 의약품도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약도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요.
어쨌든 교육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의 고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벗어납니다. 이것도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혜택이죠.
네. 이 산업혁명의 지금 장점들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역사를 보면은 어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도 많지만 또 잃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부작용도 당연히 있겠죠.
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공장 생기고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급격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문제가 생깁니다.
아.
도시에 수없이 많은 집들이 다닥다닥 이제 붙어서 집이 지어져요. 처음에는 그 집이 잘 지어질 리가 없어요.
네.
진짜 손바닥만한. 심지어는 그런 집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은 제대로 지어졌겠냐는 거예요. 초창기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위생에 문제가 생기고
네.
심지어 공장이 빠른 속도로 막 늘어났을 때는 공장에서 나오는 석탄을 떼다 보니까 그 매연, 연기 이런 것 때문에 까맣게 제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아.
이런 환경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는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1년에 몇백 명, 몇천 명씩이 이 공장에서 떨어지는 분진가루 때문에 죽습니다.
아.
병이 생겨서 막 기관지 질병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저번에 영화 봤어요. 합니다. 그 막 네.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막 새까맣게 도시가 변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1950년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 런던에서 1년에 만 명이 바로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자욱한 석탄 안개 때문에.
아.
이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것은
공장을 너무 가동해가지고
산업혁명의 부작용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족한 노동력을 이제 싸게 막 얻어야 되니까 아이들까지 공장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는 하루에 14시간, 18시간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게 그래서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런 걸 없애자고 해서 공산주의 운동도 생겨나고요.
네.
네. 또 식민지를 막 자꾸 넓혀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국주의들 사이에서 전쟁도 벌어집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도 있었죠. 이것도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산업혁명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작고 좁고 추운 집, 그리고 또 지저분한 도시, 깨끗하지 않은 공기, 장시간의 노동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게 되나요?
다행인 건 이걸 해결하려고 원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운동이 생겨났는데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지금은 영국 런던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 하늘인지.
그러면
산업혁명 공장이 사라져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니고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기술이 더 발전했고
기술이 발전해서 석탄을 안 떼고 다른 걸로 전기로 훨씬 더 깨끗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 문제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에게는 8시간 이상씩 일 시키지 마세요. 이런 법들이 제정되면서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이야말로 정말 북한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재밌죠?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지금도 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그렇죠.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특히 잘 사는 나라일수록 네. 노동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8시간도 노동 안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어떤 나라는 4일 근무하자고 이제 법을 또 제정할 태세예요.
맞아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노동에서 더 많이 해방되고 있고요. 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맞습니다. 와, 이 모든 이런 산업혁명을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 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영국은 인류에게 큰 자산을 남겼네요.
그러네요. 네. 영국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요. 영국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크라잉넛이 부릅니다. 밤이 깊었네.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2020년 9월 30일 한국 경기도 남양주시의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병원 직원은 물론 환자들까지도 슬퍼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한원주. 당시 94살로 한국에서 최고령 의사이자 매그너스 요양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며 현역 의사로 일했던 한 원장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원주 원장은 1926년 경남 진주 독립운동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49년 서울에 있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산부인과를 개업했죠. 그러다 그녀는 남편의 권유로 1959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내과 전문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9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한 원장은 남편과 함께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 병원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생전의 한 원장은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의사 공부를 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들어와 병원을 여니까 환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지요. 참 잘 나가던 때였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병원을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 한 원장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 원장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였던 한 원장이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하소연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문득 아버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한원주 원장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결핵 퇴치 운동, 콜레라 예방 운동에 앞장섰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준 분이셨죠. 한 원장은 문득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의학을 공부하게 한 것도 어쩌면 다른 이웃들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979년 그녀는 운영하던 개인병원 문을 닫고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한 원장은 30여 년 동안 가난한 환자를 무료로 돌봤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도 모두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환자를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치매 노인들을 위해 의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주 5일을 병원에서 숙식하며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곤 했죠. 그렇게 한 원장은 2020년 9월 노환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환자를 돌봤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봤던 한원주 원장. 그녀는 세 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김동률의 감사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